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평생의 열망이었고 목적지였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사실상 마쳐지죠. 왜 그토록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했을까? 그리고 그 길과 오늘 이 모습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기 전에 그 나귀를 우선 소환하시죠. 그 광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향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본문처럼 열문화 이야기로 맞춰졌죠. 그 열문화 이야기의 결론적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앞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서부터 보시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심판입니다. 나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샬롬을 준비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먼저 소환합니다. 근데 이 나귀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죠. 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현장과 장면을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여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묘사했죠?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왕.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겸손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랜저도 안 타시고, 옛날 뭐 폰인가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프라이드? 모닝? 뭐 이런 정도 차가 되겠죠. 경차. 주님은 경차를 타고 다니셨다. 참 겸손하시다. 전혀 이 메시지는 그쪽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이 겸손 쪽에 그런 식으로 이 메시지를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자, 우선 이제 여기에서 나귀를 탄 의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 부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거리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걸으면 보통 남자들이 쉽게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은 늘또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죠? 근데 유독 또 여기 와서 뭐 나귀를 좀 갖고 와라. 이게 채비를 의도하시고 의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세요. 이 준비가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일반 교통수단인 낙타나 말을 좀 타고 들어가시면 폼도 나실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도록 닦아놓은 길의 키로수가 9만 키로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그리고 그들은 늘 전쟁을 했고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와 위용을 항상 부풀리고 치장했죠. 그들의 그 승리에 대한 그 위용스러움은 항상 꾸미고 부풀리고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귀를 탄 것은 겸손이라는 차원보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를 대비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올 나라는 그런 로마 제국이나 또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열망하고 꿈꾸던 그런 무력적이고 허세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를 사실 대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시키죠. 그 나귀를 가져오도록. 다섯 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첫째, 본문을 잘 보십시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첫째,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귀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메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은 한 번도 누구든지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알고 계셨던 게 뭐죠? 주인이 물을 거다. 뭐 하는 짓이냐? 남이 자동차 왜 함부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너다섯 가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묶음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쓰시겠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드러내시네요. 첫째는 왕으로서의 입성을 드러내십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전 행동이나 태도와는 사뭇 다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사라지시고 말리시고 감추셨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드디어 이제 자기의 평생의 목적지와 열망이었던 예루살렘 마지막 여정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시고 공개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두 번째로 관찰할 것은 34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두 번째 장면은,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소환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었고, 그 그림이 갖는 메시지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은 연도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고 옷들을 깔고 환호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절을 보십니까? 36절을 보시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열두 제자만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몇 그룹이 있었죠. 이건 조금 더 많은 확대된 무리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열렬히 옷을 깔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환호했는가를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뭐가 이상하게 발견됩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평화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하고 좀 어색하죠. 자, 우리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태어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졌던 그 노래 한마디를 기억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오늘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노래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죠? 평화로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실 이 길에는 하늘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평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디에 평화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땅에. 땅에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누가복음 전체를 쌓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샬롬을 위해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에는 하늘의 평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게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 완료형적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은 당장 평화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 아니죠.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일들을 현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서 완성되고 있죠?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 길에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결실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정확하게 그것이 겸손의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아버지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시려고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는 그 당시 가식적이고 장식적인 허세적인 세상 나라의 상징인 로마 제국과의 그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한 짐승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미리 예고되었던 그 노래를 완성적 의미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와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실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옆에 붙어있는 제자가 있었나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이 길 옆에 늘어서서 올려드렸던 찬송 환호는 뭐였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아직은 부족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터뜨렸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아이러니고 신비냐? 그런 부족한 찬양과 온전히 숙지되지 못한 고백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진정한 찬양의 내용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완성되지 않은 찬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찬양으로 완성하세요. 신뢰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주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참 다양한 각양각색의 동기들이 많아요. 뭐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자매가 3일교회 다니니까 뭐 젊은이들 용어 표현 그대로 꼬시려고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그러다가 제대로 주님과 심장이 맞닿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되고 주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는 다 미숙할 수 있고 엉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동기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세요.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 속에 나타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분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시대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제일 많은 데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제일 많고. 이때 또 한 무리의 사람의 엉뚱한 반응을 우리는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환호를 듣고 제지시키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동기의 환호요 찬송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와 찬송을 인정하셨어요. 이제 이들이 다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벽해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섞여있는 불순물들의 동기를 주님이 왜 간파하지 않았겠어요? 알죠? 그러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걸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제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의 그 허름한 매우 초라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입성을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저런 입성이, 저런 몰골이 메시아로서 입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가 이 말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도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와 실제적인 예수의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핸들해서는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달라요. 여러분 요즘도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이긴 한데 그 임재범 씨가 부른 고해라는 노래 알죠? 그 가사를 보면 이게 주제가 주님으로만 바꾸면 정말 절절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가사입니다. 그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다. 그 일반 노래 속에서도 그 묵상을 해보면 그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다. 아마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매우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죠. 그리고 주변에 따랐던 모든 구름대와 같은 청중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유사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역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나 2000년이 지금 흐른 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랑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서 생명으로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한 두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라.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내 안에 이 주님의 참 신비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의 기초에서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을 고대하면서 또 묵묵히 신부로서의 예비된 길을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루 소소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리의 일상이 소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날들 중에